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만을 통하여 힘을 얻으며 우리의 눈이 또 열려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 안 왔구나. 영상이 오늘 준비됐나 모르겠네.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의 비유인데 조금 약간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뭐 제가 볼 때 아주 또 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계신 교수님이 한 분이 계세요. 조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교수님인데, 젊은 교수님이시고 과거에 이제 출가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렇게 이제 스님.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독교를 없애는 쪽 진영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또 행동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여 년 전인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회 제대로 세우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원래 이분의 전공이 또 법 철학이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또 뭐 정치 관련해서 교회 깨우는 일에 관련해서 교회를 죽이는 입장에 있다가 지금 와보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의식 있는 분이시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와서 교회를 이제 예전에는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반대들을 법을 이용해서 이제 교회를 없애는 전략 중에 이렇게 또 여론을 이용해서 뭐 이런 쪽에 서 있다가 이분이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시선으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의 표현입니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대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법을 다루다 보니까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개념, 어떤 정의를 내느냐가 사실은 많은 결과를 내니까 그래서 법, 그 다음에 철학 이런 데는 문장 하나, 뭐 단어 하나, 그 의미 하나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 싸움이잖아요. 개념 전쟁인데 자기가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와서 놀란 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 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희미하다. 이게 이제 충격이란 와서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개념이 거의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그게 충격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나름 본인의 정의를 좀 내리는데 뭐 올바로 정의를 내렸다 내렸다를 떠나가지고 그분이 본 입장에 저는 지지합니다. 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어떤 대상 내용 거의 희미하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쌓아올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우리 믿음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론, 이런 그 한 문장에 있지 않고 이것으로 전제하해서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세방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좀 정의가 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사실 그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각도로 얘기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첫 번째 자기에게서 해방받은 자다. 이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상에게서 해방받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녹아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의 얘기입니다. 자, 뭐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 말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자연이었을 때, 얘기하면 죄인이었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원수된 자의 상태고 죄인이었고 또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리고 사단에게 그 사단의 나라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자, 이런 자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나라에 진입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끝이 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생명이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양극단의 표현입니다. 이 양극단은 뭘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이라고 한 부분을 제가 끄집어냈는데 가장 오해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너무 수준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마치 지금 이런 큰 두 가지의 각도 속에서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통해서 십자가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만난다는 표현은 바로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해방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해방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떠나 있던 그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있던 속에서 죄 가운데 죄에서 사로잡혀있던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메어있는 이 상태, 이게 우리의 자기입니다. 자라고, 이게. 이게 우리의 실체적인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서 이 상태 가운데서도 해방이지만 이 존재 가운데서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존재를 이름할 때 우리는 자, 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신. 그래서 구원은 또 다른 설명으로 내 자신에게서 해방받는 것이다. 옛사람에게서 해방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와 함께 못 바뀌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말은 이 가운데서 빠져나왔단 말인데 사단 가운데서 해방받았단 말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가운데 생명을 얻었단 말이고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임과 동시에 요 상태였던 그 옛사람 가운데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에게서 해방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이쪽에 건너와놓고 하는 말이 여전히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전에 제가 메시지를 녹화했습니다. 그것과 좀 나중에 연결되는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놓고도 여전히 자기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를 만났고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함께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와 함께 못 박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못 박혔을 바로 그때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십자가상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혔을 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상태가 죽은 겁니다. 이 존재에서 죽은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존재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잡혀있던 그 상태, 죄 가운데 잡혀있던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형성됐던 그 모든 옛 사람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이 옛 사람 자체가 죽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습관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인다고 한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틀을 여전히 가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채워넣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독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 필요한 분 정도 오해합니다.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막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끌어안아 주고 이런 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정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전히 이 안에 있으면서도 옛사람을 끌어안고 있고 옛사람 속에 굳이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옛집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그 습성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해방받았음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옛사람의 틀 가운데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게 존재론적인 입장에서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외형의 모습으로 얘기할 때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여기에 잡혀있는 어떤 실존적인 자아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해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부자 청년이라고 대부분 다른 본문에서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그 근거가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형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 율법들을 지켰음을. 그러니까 아주 근실한 청년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런 삶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유하지.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항상 중심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라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 그거 다 팔아라. 다 팔아라. 사실 거기에서 끝나면 억울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건 뭐냐? 나를 따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부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니까 지금 뭐가 커 보이냐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된다.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어렵냐 말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부자라고 지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물질적인 돈을 많이 가져갔다 자체보다는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럴 때 결국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란 얘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재물입니다. 그럴 때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갔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것이고 무엇이고 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아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며 인기며 뭐 명예며 우리의 뭐 취미며 여튼 기타 등등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 틈새,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해방받는 겁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어떻게 유혹,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헤프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었던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사건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아브라함하고 이삭 이제 둘이 올라갑니다. 둘이 올라가고 이제 불하고 나무하고 쥐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해서 결국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고 또 아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을 여전히 유지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래놓고 산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해요. 생명처럼 귀한 자녀였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겉으로 볼 때. 이해되시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똑같이 자기 생명같이 귀한 자녀하고 올라갔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께 순종함과 순양의 피라고 하는 사건이 개입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개입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올라갈 때도 아버지와 아들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무슨 사건이 개입되냐? 하나님 앞에 이 전체를 드림의 사건. 그리고 주님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순양을 내보내시는 사건. 그러니까 순종함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리심, 구원의 어떤 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사이에 개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은 모습이지만 완전히 다른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똑같이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완전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와 돈 사이에 그리스도가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든 걸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 얘기도 아니고 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물질을 섬기냐 그 물질과 너와의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개입되어 있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게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즐겨 추구하는 그 어떤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모습을 볼 때는 똑같아요. 산을 오를 때 모습이나 내려올 때 모습 똑같고 나름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아브라함의 열정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산 정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완전히 다른 일이 그 안에서 사실은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내가 그 존재, 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팩트를 믿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와서 데려가. 주저주저 하지 말고 와서. 2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 이 부류에 속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 자신이며 머무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걸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하는데 물질 필요하잖아요. 당장 이 교회만 보더라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귀중하게 써야 되고 실제로 또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하는데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무조건 뭐 이렇게 귀향이면 돈 작게 벌고, 뭐 귀향이면 없이 살고, 귀향이면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무소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무소유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저 머리 깎으신 분들이 주장하는 건데, 무소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목사님이 가난하게 사는 걸 그렇게 위로받습니까? 예? 목사님이 청렴 결백하게 살면 그게 복음입니까? 예, 그러면 저는 꽤 복음인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목사가 돈 안 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옛날에 저 뭐 부산에 어떤 분처럼 흰 고무신 신고 늘 다니면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왜 그걸 복음으로 둔갑시킵니까? 예. 아니 좀 이렇게 유교적인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불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와도 그냥 사람 눈에 보였을 때 아니면 사람들이 좀 존경할 만한 것이 보였을 때 그걸 복음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무조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9절을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오해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점 어떻게 이렇게 이 말세 진말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오인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뭘 고민하냐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확신을 얻으라 말아라 떠나가지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삶은 전혀 변화 없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서 순간순간 이게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 100%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매 순간 그와 동행하는 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맨날 매달 며칠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놓고 구원받았다고 치고 한쪽으로는 율법주의로 가고 한쪽으로는 극심한 방탕으로 갑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사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사실 할 말이 많지만 한 번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 진실로 생명이 잉태됐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우린 다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팩트인지에 대한 질문. 예, 이거는 질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방탕하는 것보다 내가 매 순간 동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뭐 가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야지 계속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오해되고 변질되어 있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옛사람 그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사실은 오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율법 안 지킵니까? 지키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결국 물질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냐? 제가 볼 땐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깊이 들어갔을 때 결국 자녀라. 결국 물질이라. 결국 자기 꿈이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 드리고 내려왔을 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하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똑같이 보여요. 아들하고 아버지 손잡고 올라가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손잡고 내려오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일이 그 산 정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개입되었고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드림이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림이 그 안에서 개입되어서 그 개입된 이후로 내려온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아에서 해방받고 세상 가운데서 해방받고 자기 모든 생명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 이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전과 창세기 22장 후에 아브라함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24장쯤에 가면 25장쯤에 가면 범사에 복을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걸음 왜 그러냐? 이 사건이 개입했거든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팔았습니까? 종 다 내보냈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자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이 개입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 정말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지가 사랑하는 것 붙잡고 있으면서 사실은 주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긴다.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겉으로 볼 때도 너무 훌륭해요. 저 부자 청년이 말이지 저렇게 젊은 친구가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물어보십니다.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매여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영생 얻겠지 싶어서 해왔던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맞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건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건이며 그게 구원이고 그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고 죄인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극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옮긴 바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십자가상에서 그를 만남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상에서 만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있고 죄 가운데 매여있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래서 생겼던 그 수많은 것들 수많은 욕심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방을 받는 거죠. 자신의 모습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이게 조금 방황하던 분이셨어요. 방탕하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딱 돌아와서 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말씀이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막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때 그 이 부흥사가 와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100배 축복받는 방법 이래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100배 축복받는다. 다단계 만난 거예요. 보니까 100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순수해서 순수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셨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100배. 그래가지고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융통해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친구가 결혼식 하려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조금만 있으라. 100배 받으면 배라고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이제 드렸는데 희한하게 100배가 됐네. 안 돼야 되는데 100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나와서 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또 들었어요. 100배. 아,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아, 저렇게 드리면 100배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전부 우리의 눈은 뭐냐면 결국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100배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드리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100배 응답을 받았어. 그럼 간증하러 나서고. 그러다가 그 중에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그렇게 살고. 그래서 100배, 100배, 100배. 기독교 수준이 굉장히 유치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부인하고 싶지만 번영신학이 그냥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예수 이용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든지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 하는 일과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뭐 예수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복음의 생명 걸기보다는 그 복음을 주신 예수 이름을 들고 어쨌든지 나와 내 나라 뭐 이런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물론 나라를 살려야 되겠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분들이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뭐 박수를 보냅니다. 또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할 말도 있어요. 뭐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할 말도 있지만 사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교회 앞에 와서 뭐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올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또 정치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그런 부분은 좀 절제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뭐 개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전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 믿고 복받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던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일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상에서 그를
진실로 그가 누군지 알고 믿고 그와 함께 못 박힐 때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옮긴 바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옮긴 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서 매여있던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에서 옛사람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그 문화,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받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사역에 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모습이 똑같아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똑같다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보여요.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나 산에서 내려올 때 모습은 그냥 저 삼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던 그 종이 봤을 때, 그죠? 종이 같이 갔잖아요. 근데 잠시 종을 거기에 내버려 두고 혼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봤을 때 이삭 데리고 왔을 때나 데리고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버지 아들이 갔다 온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즉 나와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어떤 그 안에서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개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드린 사건이 그 안에서 개입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내가 내 자신보다 사랑하는, 내 자신과 내 자신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드린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벌어졌고, 나를 살리는 순양으로 이 대표된, 순양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것 사이, 나와 내 자신 사이에 이것이 개입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럼 나와 내 자신 사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사이에 주님의 통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물질을, 그 이외에는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뭐 힘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 귀하게 주를 위해서 아브라함 손에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서 해방받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른 말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주와 복음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이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죠. 피조물이 뭔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 돌들이, 저 짐승들이 뭔가를 고대하는데 뭔가를 고대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해 있거든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다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조금 더 확산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전부 사단에게 넘겨진 바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인류의 대표였고 우주의 대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이 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냐? 이것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배경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지상 낙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확산되는 것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어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어떤 민족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만인 구원을 넘어서서 우주의 어떤 구원 이런 것까지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연결시킬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만 이해하셔도 지금 당장에 우리 손에 불떨림바 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뜻하고 상반된다고 얘기하면 이것의 의미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산을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의 손아귀에 있던 것들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회복된다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 가지고도 풀어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제에 이런 얘기들을 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이 부분들 가지고 조금 많은 부분들을 한 20몇 년 전에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것도 맞고, 죄 가운데 있다가 의롭게 됐다. 그 표현도 맞고, 하나님을 떠나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표현도 맞고,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그 표현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 전체의 어떤 존재를 자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이 상태에 묶여있던 것이 내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 길들여지고 여기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여기에서 감정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내가 해방받은, 다른 말로 이것이 그대로 죽으시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체를 세상이라고 정의할 때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물질 섬기는 거 아직 못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자신에게 매여있고 여전히 물질에게 매여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건 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다 버렸는데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 때문에 다 버렸는데 그렇다. 잘하였다. 그러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이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 자기 전체를 드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서, 자아에서 해방받고 세상에서 해방받은 사람들만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됐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개입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손에 들려진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육신을 잊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킬레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상급의 측면으로 봤을 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다 넘어가는 중에도 계속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사실은 상급의 측면에서 기회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냥 온전케 우리를 만들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이미 영혼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뭐 시간 끌 필요 없이 그냥 우리를 영원한 부활체의 몸으로 믿는 순간 뾰로롱 바뀌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너 잘못하면 내가 패겠다. 매질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또 한 번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순종하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귀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일 수 있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 이 더러운 거 가지고 쳐서 복종해서 계속 주님 앞에 달려간다. 이것 자체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 자아에서 해방받고 세상 가운데서 해방받은 모습으로 계속 다른 박질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박질. 그래서 서신서 같은 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 이런 말이 없어요. 예,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생을 걸고 숨이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다른 박질을 할 것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녹화했던 부분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자연인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쳐서 복종하면서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그냥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복종하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점점 깨달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의 생각으로 예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만 계속 얘기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형제 보고 바보라 얘기하면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식의 표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런 얘기? 아니 이게 우리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행동들을 하는데 기준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짧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철화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때 조금 깊이 얘기가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일 예배 통역을 하니까 이게 통역 잘해요. 우리 승현이가 잘하는데 통역이잖아요. 이게 쫙 가야 되는데 가다가 좀 쉬었다가 또 이게 쭉 올라가지를 못해요. 제가 이게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리고 통역이다 보니까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귀향님이 한 문장도 농담 한번 할 때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 농담하는데 시간 가버리거든. 통역 몇 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제가 한 45분 안에 해야 되겠다 했는데 57분 했다고 하더라고. 계속 길어집니다. 여하튼 앞으로 또 이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게 수요예배나 금요철회나 이런 시간이 저한테 별로 없어서. 또 앞으로는 이것들이 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좀 중심에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계속 깊이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과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예, 그 생각으로 하면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저기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믿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들 너무 턱없이 높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 나를 저기까지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박씨를 할 때도 막 힘이 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더 뛰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요. 이 정도 뛰었으면 좀 쉬게 해야지. 그만해라 좀 쉬었다가 하자. 쉬었다가 하자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예,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 없어요.
예, 즐기다가 하세요. 그런 말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스시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라. 전부 얘기해요.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서 잘하였도다. 예.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 믿으면서, 뭐, 이렇게 한눈 팔, 그걸 안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끝까지 더 속도를 내게 하세요. 더 속도를 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담의 차원으로 다가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점점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예수 믿는다. 우리 가운데 개념이 정리가 돼요. 이게 그냥 그분의 존재, 역사적인 어떤 팩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그를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자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어진 일들이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 모습은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것은 예, 아브라함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그 몇천 년 동안 이런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것은 그 완전 순종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리스도 예표를 아브라함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완전히 순종한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참 잘 믿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 유일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비슷하다고. 이 엄청난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근데 하지만 그 인생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있어서 그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산봉우리 중에 산봉우리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상에서 그를 만났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기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아주 일순간에 기적처럼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바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매력에 우리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른박질이 더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 다른박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올바른 정의가 조금 다가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손에 들려오신 것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동시에 많은 곳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아프리카 제자 훈련이 아주 중요한 어떤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는 쪽으로 문들이 열리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네팔 사역 또한 생각보다 더 크게 네팔 전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우리 멕시코 제자들이 또 가서 틴 챌린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틴 챌린지라고 하는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선교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 왜 김중근 목사님 통해서 CCC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셨잖아요. 그 굉장히 영성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으로 시작된 것이 이 틴 챌린저, 틴, 10대를 얘기합니다. 틴 챌린저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틴 챌린저가 북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 중에 밴쿠버 모임에 멕시코 제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중에 은혜 받고 세례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미에서도 꽤나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나라의 사역들이 많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팔 다음에 인도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네팔 사역에는 거의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인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우리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항공료, 그 다음에 인도 사역비의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4,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바로 내일 모레 안에 또 마련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이제 저희는 또 일본 사역을 갑니다. 오사카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지금.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함도 몰라요. 정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연결시켜 주시는 목사님이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 일본 땅을 가장 어려운 때인데 일본 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축도한 이후에 이런 기도 제목 들고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여러분 장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준 있고 깊이 있고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 최고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이것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더 이상 옛사람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매 순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전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사역과 또 네팔과 인도의 사역과 또 캐나다 사역과 그 외에 여러 나라와 여러 대륙의 사역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며 더 빨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당세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에 수종을 들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또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많은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셨사오니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준비하는 자와 교회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옵시며 그 일에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 먼저 힘을 얻고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귀중한 일을 귀하게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자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와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기도